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복된 주일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구별하여 지키고 원근 각처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찬송가로 화답하며 또 기도를 올리며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몇 마디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며 전하며 또 묵상하며 들으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의 교훈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20편 말씀 거짓과 불화로부터 건져 주소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봅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성전은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올라가는 계단들이 다 있어서 바깥에서 그 성소로 들어가는데도 몇 계단 올라가고 거기에서 또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뭐 지성소는 성소 뜰에서 성소로 올라가는데도 또 계단이 올라가고 그 계단이 자꾸 올라가는 구조로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데는 올라간다 그런 말을 쓰긴 하죠. 서울로 올라간다. 상경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성소로 올라간다. 예배당으로 올라간다. 그게 예배당이 지하에 있는 예배당이라도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서 이게 열몇 편이 전부 다 앞에 표제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 근데 지은 사람들은 다 다른 것 같고 시기도 다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짤막한 시들이 많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저자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기도는 조용하게 하기도 하고 묵상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할 때 다른 사람 다 있는데 혼자서 너무 소리 내서 하면 방해가 되지만은 아무도 없을 때에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한 곳에 혹은 산으로 가거나 성전에 올라 예배당에 와서나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서도 골방 기도 말씀하셨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그 성산 땅 위에서는 예루살렘이 시온산 성산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성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하튼 예루살렘 땅 위의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뜻이 있다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마치 무슨 약속의 말씀과 같이 환난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질병도 많고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도 들어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늘날처럼 많이 있어서 모두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힘들게 수고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또 땀 흘리며 여러 가지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도 유명한 기도 응답에 대한 요절이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거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 말씀하면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안녕 나 안녕 그렇게 무난 인사하듯이 기도를 하라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기도 제목이 분명하게 이러이런 기도 제목이 명확하게 그 기도를 올리고 또 올리고 정말 올리고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전심은 반심이 아니고 마음을 반쯤이 아니고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전심 마음을 쏟아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 전심의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조금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지 않고 진지하게 전심으로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반쯤 졸면서 하지 말고 몽롱하게 망상 명상하는 것 말고 인격적이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를 또박또박 기도를 하고 또 들리는 소리로 하고 또 소리가 좀 커져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치 점점 강조하듯이 구하고 또 찾고 비슷한 반복인지는 몰라도 찾고 또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문을 꽝꽝꽝꽝 두들겨서 하나님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청력이 좋으신데 하나님께 조그만 소리로 묵상을 해도 다 되는데 느헤미야처럼 묵상 기도해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감동돼서 내가 뭐를 원하느냐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심으로 소리가 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문을 두들기듯이 꽝꽝꽝꽝 해서 하나님 들으십니까? 들으시지요? 제 말이 들리지요? 하나님 듣는 거 맞죠? 하나님 확실히 잘 듣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듯이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하기 쉽게 아들이 떡을 달라 떡 좀 주세요 그러는데 돌을 주며 떡을 안 주고 떡이랑 비슷하게 생긴 돌 하나 갖고 너 이거 먹어라 무슨 장난하듯이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없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인생은 다 악한 존재인데 선한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악한 악성이 죄성을 가진 원죄의 죄성을 가진 인생인데 그래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줄 줄 알아요. 예? 도둑 자식, 도둑 아빠라도 자식한테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부모라도 너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다가 한번 들키면은 왜 아빠는 거짓말해 엄마는 거짓말해 하겠지만은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 속에 또 남은 그런 어떤 약간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겠지. 그를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악이 없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 주세요 그러는데 안 좋은 거 주지 않는다.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더 좋은 거 주실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하죠. 뭐 꼭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는 뭐 주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와, 감사하다.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요.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구할 의가 없고 자격이 부족하고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히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기도는 이처럼 성경의 몇 구절, 대표적인 구절을 열고 있지만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며 환난 날의 바른 대책입니다. 환난은 많으나 이 세상은 환난이 많은 세상, 환난을 통과하는, 계시록 7장의 흰옷 입은 무리는 환난을 통과하는 무리들이나 대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성도들일지라도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환난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지력도 주시고 심매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도 물론 주시고. 시편 저자는 기도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누가? 여호와. 그가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는 여호와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였는데, 다음 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를 비난하는 자들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5편 2절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간증했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자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방석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배당으로 찾아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든지 기도의 골방으로 갈 거예요. 기도를 체험했으니까, 응답을 체험했으니까 그러죠. 그러나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고, 편안할 때도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할 줄 모르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낙심하고 머리를 싸매고 그러지 그때 환난 중에 기도할 줄 모르는 자가 되겠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모든 육체가 그 가운데, 모든 육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나아오리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금도 만났습니까? 만났죠. 만난 때가 있죠. 저도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그 48년 결혼 생활 하면서 우리 집 사람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만 시키고, 아이고, 당신은 좀 돈 있는 사람하고 서울 4대, 서울 7대 나온 친구들이 당신한테 관심 보이고 좀 했을 때, 그런데 결혼했으면은 편안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20만 원 가지고 결혼한다고 하는, 장난하는 것 같이 보이는 전도사한테 와가지고 고생만 했다 싶어서, 그래서 아유 이제 우리가 은퇴하면은 뭐야 신혼여행도 가서 고생만, 배가 고파갖고 처음 첫날 밤부터 배고파서 어떻게 그날은 밥도 못 먹고 가서 밤 11시 돼서 설악산 간다고, 우리는 설악산까지 가가지고 고생해서 밤에 배가 고파서 사 먹을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밤 첫날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강해를 했어요. 아는 것이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 지금도 하고 웃는데, 그래서 다시 가야겠다. 설악산 다시 한번 가서 속초 가서 회도 먹고 내가 다시 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 갔어요. 은퇴하고 가서 머리 어지럽다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 검사 저거 막 하고 하느라고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어디 여행 가면 또 간다고 내가 하늘지는 몰라도 가지를 못해서 아직도 미안하고, 야, 이러다가 진짜 이러다가 죽겠다. 아무것도 못하다가 죽겠다. 어려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십시다. 낙심치 말고. 2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시여 거짓된 입술과 괴상한 혀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건져주소서. 시편 저자가 당한 환난은 사람들의 거짓된 비난이었으므로 그는 여호와께 그를 비난하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입술과 혀로 하는 거짓말을 정죄하십니다. 거짓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죠. 우리 인생의 삶에서 거짓말. 그것은 십계명의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거짓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명시적으로 정죄한 바로 그 죄로구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잠언은 여호와께서 마음에 미워하시는 6, 7가지, 세상에 악이 많지만은 그중에 6, 7가지, 6, 7가지를 꼽아본다면, 그리고 잠언 6장의 7절 이하인가 말씀하잖아요. 예, 지혜의 책에 하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의 악 중에 첫째가 교만한 눈. 눈이 교만함. 교만은 눈에 반영되죠. 사람의 품성은 그 눈에 반영이 돼. 눈은 거울이에요. 마음의 거울이에요. 눈을 자세히 보면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수, 아유, 참, 걱정이에요. 저도 눈 보면서 당신은 무서워, 눈이 무서워, 그런 말을 젊을 때도 많이 들어서. 교만한 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짓된 혀. 이 혀가. 이 혀가. 여기 짧은 이 혀가 거짓말을 잘해. 거짓된 혀. 또 거짓을 말하는 거짓된 증인. 우리는 망령된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false witness인가 뭐 그러지. 거짓된 증인입니다. 망령이라는 말은 좀 개념이 그렇죠. 거짓을 말하는 거짓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등을 말했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나오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접근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다른 확신 있게 포장한 거짓말로 범죄케 했었습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확신있게 하는지, 얼른 들으면 그게 진짜같이, 그게 마귀예요. 거짓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진짜, 거짓말을 진짜같이 말을 하는 것이죠. 주 예수께서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아버지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상 모든 이단들은 마귀의 활동들입니다. 거짓말은, 모든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짓말이 지옥에 들어갈 죄악이며,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짓말은 지옥에 들어갈 죄악이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악이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2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와, 거짓말이 참 무서운 거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것이 지옥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그는 천국이라 그러죠.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와, 거짓말하는 자는 주의 지옥 간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거짓말은 습관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말은 아예 싹을 끊으라.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것도 자꾸 하면 버릇될까 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좋아하며 지어내는 거짓말은 잘 지어내. 말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천국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옥, 천국 못 간단 말이죠.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거짓말로 남을 비난하는 악을 행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다 버리라.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각각 우리 형제자매 집안의 식구들도 교회의 교우들도 그 또 우리의 사는 믿지 않는 이웃까지라도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항상 저 사람은 거짓말할 줄 몰라. 참말만 할 줄 알아. 너무 고지식에서 탈이야. 탈은 없지요. 고지식에서 탈은 없어요. 유능하게 살지는 못해도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특별히 우리가 믿는 형제들 간에 한 지체니까 자기 몸의 지체가 눈이 뭐 팔 보고 팔이 뭐 입 보고 거짓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뺨치는 격이잖아요. 자기 손해지.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한 것이죠. 3절을 봅시다. 너 괴사한 여여, 괴사는 속이는 말입니다. 너 속이는 여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내게 장사는 용사, 전사, warrior의 영어를 보니까 전사, 전쟁 잘하는 용사들 말이에요. 전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그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간구한 시편 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비난한 악한 자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전사의 날카로운 화살을 보내주시고 와, 전사가 얼마나 활 잘 쏘는데 딱 쏘면은 그 달려가면서도 말로 달려가면서도 쏘면 백발명중을 하는 그런 전사죠. 전사의 날카로운 화살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은 명중합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만점입니다. 날카로운 화살을 보내주시고 로뎀나무의 숯불, 로뎀나무의 숯불은 얼마나 잘 뜨거운 숯불인지 아마 로뎀나무로 태워 만든 숯은 그렇단 말이에요. 로뎀나무의 숯불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표현입니다. 그 화살에 맞으면 죽고 그 다음에 그 숯불에 맞으면 와 무서운 화상, 맷도 화상이 제일 무서운지 화상을 입어서 그거는 아주 치명적이게 될 것이다. 1절의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한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에게 전사같이 날카로운 화살을 쏘셨고 하나님께서 쏘셨고 로뎀나무의 숯불을 붓듯이 진노의 숯불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이니까. 시편 저자를 비난했던 악인들은 치명적 재앙을 당하였다고 보입니다. 아, 두려운 일입니다. 5절을 마저 보십시다. 내세계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저자는 또 자신이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였 거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했다고 말합니다. 메섹은 오늘날 터키 중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 땅이 있고 유대 땅의 저 위쪽에는 아람 시리아가 있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그렇게 올라가지 말고 지중해 연안에서 바로 근접한 북쪽이 터키, 오늘 투르키예라고 하는 터키고 그것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한 곳이지요. 어느 성도님, 어느 집사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 순례 갔다 온다고 갔다 오시더니 바로 그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지역이죠. 터키는 이슬람권 안에 있습니다. 네, 터키 중부가 메섹이라는 곳이고 게달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유럽과 이 지중해 남쪽에 아프리카가 아닙니까? 아프리카와 근접해 있는 것이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죠. 홍해 오른쪽에 있는 북서쪽이라고, 북동쪽이라고 할까? 거기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큰 사막이 많은 지역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그런 지역이죠.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가 게달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여기에 시편 저자는 유대 땅을 떠나 유대 땅에서 보면은 지중해 북쪽에 있는 터키 지역의 중부의 메섹 또 혹은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게달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의 게달 자 그런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세계에 거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유대 땅을 떠나서 유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시편 저자가 유대인 일터인데 거기를 떠나서 이방 세계에 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추측컨대 뭐 저건 제 추측이지만은 또 다른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가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이 시가 언제 쓰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니까 다윗의 시라면 시가 다르지만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진 자들 중에 거하였음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때에 다 도피를 해서 어떻게 피신해서 게달로 가고 메섹으로 가고 그렇게 혹은 게달에 살다가 메섹으로도 이사도 하고 그랬는지 피해서 가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방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성이 좀 있는 사회였겠지만은 세상이 사는 거지. 동네가 중요하잖아요. 로처럼 다 부유하지만은 소돔 고모라가 있는 도시로 가면 거기는 음란해가지고 롯이 영 못 볼 것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도 참 중요한데 어느 동네 가서 사느냐 하는 것이 죄 많은 동네 아무리 부유하고 그래도 죄 많은 동네 가서 사는 거 별로 안 좋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발전은 했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다 이 좀 안전한 곳이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아직도 위험해서 가서 살기 위험한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도덕성이 없는 그런 동네들도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가 이방 세계에 거하고 있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평을 원했으나 그곳에서 살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나고 화평하기를 원했으나 주위 사람들은 그가 말할 때 그와 싸우려 했다. 동네가 참 그렇게 살벌하다고 말할지 뭐라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 십계명의 요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요점, 강령이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고 새 계명은 신약시대에 주께서 십계명을 대체하듯이 요약해서 주셨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의 제자된 표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집에서는 가족들부터 먼저 사랑할 줄 알고 남편은 아내에게 고운 말 할 줄 알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잘 위해서 또 그렇게 생활할 줄 알고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또 예배당에 나오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예, 젊은이들은 나이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이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성도답고 교회답고 예,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예수님의 뜻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그것이 내 제자의 표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요한일서를 제가 강론하면서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빛 안에 사는 증거며 요한일서 2장에 빛 안에 사는 증거고 3장에 가면 생명에 들어간 증거이고 우리가 사망에 거하느냐 영생의 새 생명 안에 사느냐 그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또 빛 안에 사느냐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사느냐 하는 증거가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다. 요한일서 5장에 가면은 다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것이 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은 서로 사랑함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가정에서 사랑이 없고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사는 자요 빛 가운데 오지도 못한 자요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 적이 없는 자다. 그 말이 되니까 우와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와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애 좋은 말이죠.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그렇게 말하듯이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를 상대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라. 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누가 악을 내게 행한다 하더라도 보자 나도 너한테 그대로 보복하겠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중시하라. 도모하라. 우리말은 중시하라. 영어로 보면 regard, 중시하라. 예.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그거를 중시하라. 선한 일을 중시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상대가 나랑 내 사이좋게 안 지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상대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할 수 없지만 나는 상대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상대를 끝까지 예 선하게 대해준다. 그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입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또 그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버리고 서로에게 자비로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생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서로 실천해야 할 사랑의 실천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서로를 자비롭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집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예?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도 샌다고 그러니까 새지 않게 집에서부터 자기 아내부터 사랑하고 남편부터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린다고 헛된 짓 하지 말고 헛된 일이에요. 그거는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위하고 저도 사실 불효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저를 참 위했는데, 셋째 아들을 위했는데, 저는 어릴 때는 형들은 어머니를 잘 위하지 못하고 속상하게 해도 나는 어머니 기쁘게 한다고, 내가 크면 어머니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즈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치매 기운이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방문을 했을 때도 우뚝뚝 하시더라고, 저한테. 엄마가 무슨 화가 나서 그런가. 그리고 그때는 내가 좀 더 엄마한테 다가가서, 엄마 내가 효성이에요, 효성이. 예? 그리고 왜 치매 걸리면 사람을 인식을 못하잖아요. 자기 셋째 아들이라면은 엄마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예? 그렇게 좀 따뜻하게 위에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엄마가 화난 모양이다. 나는 그때는 치매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화난 모양이다. 그래서 뭐 화나시려면 나시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리고 그냥 그러고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지금 생각하면 반성이 돼. 아휴, 내가 좀 더 인식을 가졌다면 엄마한테 살깊게, 엄마 나예요, 나 셋째 효성이, 뭐더라고 효성이에요. 아휴, 어떻게 지나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먹고 싶은 건 없으시고요. 조금 더 살깊게 따뜻하게 했어야 되는데, 나를 잘 못 알아보고 그렇게 결국 가셨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설교할 자격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도 목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라. 예?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고.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이 첫째지만은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렇게 다다다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결도 중요하지만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사이좋게 화평하고 오래 참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게 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0편의 교훈을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세 가지의 요점이 분명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그에게 의탁해야 한다. 그렇죠? 환난 중에 기도하라.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며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기도할 것이며, 기도하는 성도는 응답받고 문제 해결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 환난이 많은 세상을 통과하며 사는 그런 40년 광야 생활 같은 생활을 통과하며 요단강을 앞두고 죽음의 저 강을 넘어가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은, 이 광야 같은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 기도는 환난의 대처 방법입니다. 환난의. 둘째로, 우리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여기 진실, 거짓된 환경을 지금 탄식하잖아요. 진실한 말을 우리는 해야 된다. 거짓말은 마귀의 일이며,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증거하시듯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갈 큰 죄악이다.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그러므로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한 것을, 진실한 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 불화,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셨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표를 가져야 될 텐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밝히 증거한 대로, 강조해 증거한 대로, 요한 1서는 참 귀한, 예? 그런 교훈이에요. 생활 교훈으로 봤을 때 중요해요. 거기에 다른 진리도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빛 안에 사는 증거고 생명에 들어간 증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사이좋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상대가 나를 떠나가는 것을 내가 할 수가 없어. 어떤 때는 상대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이혼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그러나 나는 상대를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철학입니다. 생활규칙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환난 많은 세상에 기도로 환난을 극복하는 저와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실한 자들, 진실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불화의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함과 선을 행함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